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무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마지막 할부금을 방금 막 은행 앱으로 이체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짜릿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계좌 잔액에서 대출금 항목이 드디어 0원이 딱 찍히는 겁니다. 평생의 숙원이었던 빚이 단 1원도 없는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된 바로 그 순간이죠.
네, 정말 축하 파티라도 당장 열어야 할 판인데, 현실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은행은 여전히 당신의 집 문서에 엄청나게 강력한 밧줄을 칭칭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은 그 밧줄을 스스로 알아서 풀어줄 의무조차 없거든요.
듣고 계신 당신 입장에서는, 아니, 내돈다 갚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볼 차가운 현실입니다. 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즐기는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탐구 자료가 있죠.
네, 바로 2026년 7월 22일자 최신 리포트입니다.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발행한 대한민국 근저당권 완전 실무 가이드라는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뭐 뻔하고 지루한 법률 용어를 해설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당장 내일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하거나 혹은 어쩌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살면서 무조건 한 번쯤은 겪게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숨겨진 지뢰가 되기도 하는 것.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는 법적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어떤 기계장치로 굴러가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법이나 등기부등본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절대 안 변하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철옹성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번 종이에 잉크로 딱 찍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그 안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사실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어쩔 때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냉혹하게 움직이는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자비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특히 이 근저당권은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의 흐름이 절대 멈추지 않게 펌프질을 해주는 핵심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의 구조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내 자산이 위험에 처했을 때왜 뺏기는지도 모른 채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약간 서늘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 방대한 실무 가이드의 가장 깊숙한 원리들을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언어로 한번 쫙 풀어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뉴스나 은행 창구 가면 저당 잡힌다, 근저당 설정한다, 이런 말 진짜 숨 쉬듯이 듣잖아요.
네네, 거의 뭐 일상 용어죠.
근데 정작 일반 저당권이랑 근저당권의 차이가 정확히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사실 법 전공자 아니면 대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의 차이를 일회용 종이컵이랑 마법의 양동이 이두 가지 비유로 한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오, 종이컵과 양동이요? 흥미롭네요.
네, 만약에 일반 저당권이 물을 딱한번 마시고 나면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하는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쳐보죠. 그럼 근저당권은요, 물을 내 마음대로 붓고 다시 막 퍼내고 그러다가 또 언제든 물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아주 굳건하게 남아있는 마법의 양동이인 셈인 거죠.
와, 그 양동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법률적으로 아주 정확한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법학에서는 이 개념을 되게 어렵게 부종성의 완화라고 부르거든요.
부종성의 완화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원래 채권, 즉 빚이죠. 빚이랑 담보권은 생사를 무조건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게 법의 대원칙이에요.
빚이 살면 담보권도 살고, 빚이 죽으면 담보권도 죽는다.
맞아요. 빚이 단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담보권이 살아있고요. 당신이 빚을 전액 다 갚아서 잔고가 0원이 되는 그 즉시 담보권도 자동으로 소멸해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 즉 일반 저당권의 간단한 성질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마법의 양동이, 그러니까 근저당권은요, 이 둘 사이의 생명줄을 잠시 느슨하게 끊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운명 공동체인데 그걸 잠깐 분리해놓는다?
네, 양동이 안에 물, 다시 말해서 빚을 당신이 모조리 다 갚아서 장액이 0원이 딱 되잖아요? 그래도 양동이는 안 사라져요. 당신의 집 등기부 위에 그대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버티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특정한 시점, 법률용어로 결산기라고 하는데요. 은행이랑 당신이 우리 이제 진짜 이 거래 완전히 끝냅시다 하고 합의해서 계약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싹 다 갚았는데 왜 내 집 등기부에 은행 이름이랑 권리가 계속 떡하니 남아있어야 하냐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하죠.
당연히 찝찝하죠. 완전 불리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 은행한테만 유리한 꼼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현대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작동 방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왜 자본주의가 이 양동이라는 걸 발명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확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당신 지갑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업들이 하는 신용한도 거래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넣다 뺐다 하는 거요?
네. 당신이 오늘 1,000만 원을 쫙 빼서 급전 결제대금으로 썼어요. 근데 다행히 내일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서 다시 통장에 1,000만 원을 딱 채워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잔고가 다시 0원이? 아니, 빚이 0원이 됐겠네요.
맞아요. 빚이 0원이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법의 양동이가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인 일반 저당권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원칙대로라면 잔고가 0원이 된 순간 담보권도 같이 소멸해버리겠네요.
빙고. 그날 오후에 담보권이 호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이 다음 주에 또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 돈을 뺏으려면 어떻게 하죠?
담보가 사라졌으니까 은행 가서 서류 처음부터 다시 쓰고 법무사 불러서 등기세로 하고 와, 수수료랑 세금 또 내야 되네요.
네, 심사 받느라 며칠씩도 기다려야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당장 현금이 돌아야 하는데 숨이 막히는 노릇이죠.
그러네요. 국가 경제 전체 사이즈로 보면 그 거래 비용이랑 행정적 낭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빚이 훅 늘었다가 다시 싹 줄었다가 하는 이런 변동성을 모두 포용해 주기 위해서 결산기 전까지는 빚이 0원이 되어도 담보를 계속 살려두는 겁니다. 근저당권이 현대금융의 필수 뼈대가 된 이유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행정적인 마찰 비용을 없애기 위해 탄생한 아주 똑똑한 법적 패치워크였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양동이가 왜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당신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양동이의 크기, 그러니까 한도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죠.
당신이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은행에서 딱 1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렸다고 쳐보죠. 근데 며칠 뒤에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봤는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름으로 1억 3천만 원이 찍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등기부 처음 떼보시는 분들 여기서 심장 덜컥 내리앉거든요.
그러니까요. 순간 머리가 진짜 하얘집니다. 아니, 내가 1억 빌렸는데 3천만 원은 뭐지? 내가 모르는 숨겨진 수수료가 3천만 원이나 붙은 건가? 은행 직원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나? 별의별 생각에 다 들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은행이 당신을 속인 건 맹세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속인 게 아니라고요?
네. 이번 저희 공동 발행 가이드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130%라는 마법의 비율이 어떻게 딱 떨어지게 계산되는지 그 차가운 기계적인 산식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하네요.
은행이 당신한테 1억 원이라는 원금을 빌려줄 때 뒤에서는 엑셀을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아, 은행 입장에서는 당신이 돈을 안 갖고 잠적해버릴 그 돈 떼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계산해 볼까요? 일단 당연히 당신이 빌려간 원금 1억 원을 양동이에 담습니다.
네, 원금 1억.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이자를 못 내서 대출 연체가 시작됐다고 쳐보죠. 그럼 은행이 당장 다음 날 당신 집을 뺏어서 팔아치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법 거쳐야 하니까 경매 넘기고 뭐하고 하면 시간 한참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법원에 경매 신청하고 감정평가사 부르고 유찰 몇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누군가 낙찰받아서 법원에 대금을 낼 때까지 이게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면 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1, 2년이요? 그동안 이자는 계속 굴러갈 텐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은행은 그 2년 동안 당신에게 받아야 했던 정상이자 예를 들어 연 6%로 계산하면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양동이에 추가합니다.
네, 그럼 벌써 1억 1,200만 원.
그리고 연체를 했으니까 페널티 성격으로 붙는 지연손해금, 이게 대충 7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법원에 경매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집행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와, 750에 500 더하고 진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나중에 금리가 미친 듯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충격을 흡수할 안전버퍼로 한 550만 원 정도를 더 얹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1억 원에다가 이자 1,200, 지연손해금 750, 경매비용 500, 안전버퍼 550. 이거 다 합치면
정확히 1억 2,750만 원이 나옵니다.
허, 진짜네요. 거의 1억 3천에 근접하네요.
네, 그래서 은행은 아주 넉넉하고 깔끔하게 원금의 130%, 즉 1억 3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름으로 양동이에 꽉 채워서 등기부에 쾅 박아놓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당장 내일 나한테 갚으라고 날아오는 청구서 금액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은행이 세상을 향해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게 되면 그동안 밀린 이자랑 비용 다 합쳐서 우리는 댁 이 금액까지만큼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무조건 먼저 챙겨갈 거다라고 선언해둔 최대 확보 한도였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잔액이 아니라 미래에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수치로 변환해놓은 맥시멈 한도.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의 진짜 정체입니다. 은행의 철저한 방어막 메커니즘이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네요. 자, 그럼 은행이 자기들 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어막의 설계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점을 싹 바꿔서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방어막에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대출을 받는 채무자랑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아주 치명적인 인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네요. 실무에서 제일 눈물 많이 빼는 사례죠.
자, 당신에게 정말 세상 돌도 없는 20년지기 절친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헬쑥해진 얼굴로 찾아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네, 대사가 눈에 선하네요.
친구야, 내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5천만 원이 진짜 급하게 필요한데 내 신용등급으로는 도저히 대출이 안 나와. 내 집 명의만, 땅 명의만 담보로 좀 제공해 주라. 이자는 내가 목숨 걸고 절대 안 밀고 능할게. 너한테는 단 1원도 피 안 가도록 할게.
아, 진짜 흔한 레퍼토리죠. 근데 이럴 때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결국 당신은 마음이 약해져서 친구 손을 잡고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쾅쾅 찍어주고 이른바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죠.
네, 당신의 집을 담보로 내어준 물상보증인.
당신은 속으로 위안을 삼을 겁니다. 그래, 친구가 망해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5천만 원만 갚아주면 내 소중한 집은 지킬 수 있겠지? 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믿고 서명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실무 가이드의 위험 관리 챕터에서 아주 붉은색으로 굵게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죠. 당신은 지금 포괄 근저당이라는 법적 지뢰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그 지뢰를 꽉 밟아버렸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포괄 근저당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다 끌어안는다는 뉘앙스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5천만 원짜리 계약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방금 그 친구가 당장 빌리는 그 사업자금 5천만 원, 딱 그 특정된 대출 계약 하나에 대해서만 내 집을 담보로 걸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간 거니까요.
법률용어로는 이걸 한정근저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보증인을 세울 때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된 체크박스를 포괄 근저당으로 슬쩍 설정해두고 서명을 받는 관행이 아주 만연했다는 겁니다.
아니, 포괄로 서명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요?
방심이 그 포괄 근저당 체크박스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의 집은요, 그 친구가 해당 은행과 맺는 모든 종류의 금전적 채무를 무한대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무한 스펀지가 되어버립니다.
무한 스펀지요? 잠깐만요. 그럼 오늘 빌린 5천만 원 말고 다른 것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빌린 5천만 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 친구가 3년 전에 만들어서 이미 마이너스로 긁고 있던 통장빚 3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가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헝청망청 긁고 다닐 카드 대금. 심지어는 이 친구가 또 다른 제3자를 위해 서준 보증 채무까지.
헐?
그 모든 빚이 전부 다 당신의 집이 갚아야 할 채무로 한 대 묶여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미친 구조네요. 나는 그저 내 친구의 5천만 원짜리 단일 프로젝트 하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은행의 시스템은 내 집을 그 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금융활동을 커버라는 담보물로 꿀꺽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친구가 카드값을 못 막아서 연체했는데 갑자기 내 집이 법원 경매로 날아간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은행이 촘촘하게 짜놓은 계약서의 구조적인 덫에 완벽하게 걸린 거네요. 아니 그럼 이걸 방어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기 바로 직전에 계약서의 문헌 자체를 당신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내가 통제를 한다고요? 은행 서류를요?
네. 은행 직원이 형광펜 칠해서 내미는 그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맨 뒷장 특약란에 펜을 들어서 명확한 제안 문구를 직접 손으로 적어놓으셔야 해요.
오, 뭐라고 적어야 하죠? 당신을 위한 방어 코드네요, 일종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본 근저당권은 2026년 7월 22일자 계좌번호 XXX로 실행되는 5천만 원의 특정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며 채무자의 과거나 미래에 다른 어떠한 채무도 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아하.
이렇게 포괄적인 스펀지 기능의 실행 범위를 단 하나의 대출권으로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이른바 한정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만 당신의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와, 특약란에 펜을 들어서 직접 범위를 한정해라. 이거 진짜 메모해둬야 할 실전 꿀팁이네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더 끝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죠.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든 아니면 아까처럼 친구 보증을 잘못 썼든 간에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은행이 대출금 전액 당장 갚아라 하고 폭타 선언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당신이 돈을 빌려준 1순위 은행의 지점장이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점장이다?
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딱 떼어보면 당신 은행의 이름이 제일 꼭대기, 당당하게 최상단 1순위에 적혀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서 5억에 팔렸고 당신 은행이 받을 돈이 3억이라면 속으로 아, 내가 1순위니까 무조건 내 돈 3억부터 전액 쫙 빼서 확보하고 남는 2억을 뒤에 있는 애들한테 넘겨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놀이공원 VIP 프리패스 티켓까지인 것처럼 든든하겠죠. 줄 안 서고 내가 일바다 이렇게요.
그런데 법원의 배당 시스템은 이런 은행 지점장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등기부에 적힌 1순위라는 그 타이틀은요. 절대적이고 무적의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의 배당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폭포수, 즉 워터폴 구조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참고점에 불과해요.
폭포수 구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상적이라면 꼭대기에서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물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특정 권리들이 이 등기 순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중력을 거슬러서 꼭대기로 점프를 띕니다. 완전히 대놓고 새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와, 중력을 거스르는 새치기 권리들이 있다.
네, 이걸 모르면 천하의 1순위 은행조차 배당금 털어 갔다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돈을 띠끼게 됩니다. 자, 폭포수의 가장 꼭대기, 1순위보다 더 위에 있는 0순위가 존재합니다.
0순위요? VIP 위에 VVIP이네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법원이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쓴 집행비용입니다. 감정평가서 출장비, 신문 공고료 이런 것들은 법원이 자기들 수고비 명목으로 무조건 0순위로 떼어갑니다.
뭐 그건 시스템 유지비니까 배당금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긴 하네요.
네, 거긴 억울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드디어 은행의 그 빳빳한 1순위 티켓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막강한 권리자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나 국가의 조생원력이 등장하는 시점이군요.
정확합니다. 0순위 다음, 그러니까 은행보다 먼저 2순위로 새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정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겁니다.
아, 이름부터가 최우선이네요.
네,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떼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종 3개월치 임금,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증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세입자 보호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그 집 주인이 밀린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됐는데 안 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죠. 국가가 폭포수의 물을 여기서 또 한 번 쫙 걷어갑니다.
와, 그럼 은행 차례는 언제 와요?
이 모든 0순위, 2순위, 3순위가 폭포수 꼭대기에서 물을 실컷 다 마시고 나서 그래도 컵에 남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비로소 당신의 그 폼나던 등기부 1순위 차례가 오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특히 그 소액 임차인의 파괴력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등기부에 은행이 아무리 1순위로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어도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먼저 쑥 빼서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은행 돈 뺏어서 세입자 주는 셈이죠.
이번 가이드 리포트에 실린 2026년 기준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흥미롭던데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계산해보죠.
좋습니다.
만약에 방이 10개가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로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1순위 근저당권을 꽉 쥐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럼 도대체 배당일 날 제 눈앞에서 얼마의 돈이 먼저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까?
자, 2026년 7월 22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법은 이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할 소액 임차인으로 규정합니다.
네, 1억 6,500 이하.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등기부에 언제 전입했는지 그 순위와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당 최대 5,500만 원까지를 배당 폭포수 최상단에서 무조건 먼저 현금으로 쏴줍니다.
한 사람당 5,500만 원이요?
네. 자, 아까 방이 10개라고 하셨죠? 그 방 10개에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해보죠. 5,500만 원 곱하기 10명. 얼마죠?
와, 무려 5억 5천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이 경매에서 10억에 낙찰되었다고 치면 당신이 은행 지점장으로서 배당 창구에 번호표 뽑고 가기도 전에 이미 5억 5천만 원이 세입자들 통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겁니다.
허무하네요, 진짜.
만약 은행이 그 건물주한테 6억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중에 5억 5천 원 날라갔으니 4억 5천만 원 남았잖아요. 은행은 6억 중에 4억 5천만 원밖에 못 챙기니까 가만히 앉아서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할 때 그 건물의 방 개수가 몇 개인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눈에 불을 켜고 세고 다니는지 그 기계적인 이유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바닥 은어로 방공제라고 부르죠.
네, 방공제 맞습니다. 은행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애초에 대출금을 내어줄 때부터 이 최악의 폭포수 시나리오를 엑셀로 다 돌려본 거네요. 방 하나당 5,500만 원씩 곱해서 미리 싹 다 빼버린 다음에 그래도 안전하게 남는 금액만 대출을 찔끔 내주는 거였군요.
그렇죠. 은행이 우리한테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가 만든 이 세칙의 알고리즘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이 낡은 양동이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리스크를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방공제라는 추가적인 실무 방어 장치를 하나 더 달아서 자신들의 예상 손실을 사전에 꽉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권의 지독한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30%의 숨겨진 비밀부터 포괄 근저당이라는 끔찍한 덫, 그리고 모든 걸 뒤엎는 배당의 폭포수까지 이 근저당권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을 아주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네, 꽤 깊이 들어왔죠. 할까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집을 매수하러 가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네, 실전 행동 지침이죠.
먼저 집을 매수하는 사람, 즉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려는 집에 매도인, 그러니까 파는 사람 명의로 된 은행 근저당권 양동이가 하나 톡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진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네버 매도인의 개인 통장에다가 잔금을 전액 다 꽂아주면서 사장님이 알아서 내일 은행 빚 갚고 등기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믿고 주지 않나요? 부동산 사장님도 있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딴 맘을 먹고 그 큰 돈을 다른 데 써버리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헉! 그럼 돈은 돈대로 다 줬는데 빚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네. 당신이 억만금을 주고 산 그 집에 여전히 그 매도인의 마법의 양동이가 입을 쩍 벌리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빚을 진 건 매도인인데 양동이는 집 자체에 묶여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은행이 내 소유가 된 그 집을 경매로 훌러덩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집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동시이행이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 방식을 써야 합니다.
동시이행이요?
네. 잔금 치르는 날에 매도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당신 측 법무사가 한자리에 딱 모이잖아요. 그때 당신은 잔금 중에서 매도인이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매도인 계좌가 아니라 그 해당 은행의 가상계좌로 당신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입금해버려야 합니다.
매도인을 안 걸치고 은행으로 다이렉트로 써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양동이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해서 채무 완납 확인서랑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소 서류도 등기소에 확 던져 넣어야 하는 겁니다.
와, 틈을 아예 안 주는 거네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뭘 줘요?
매도인한테는 당연히 당신 잔금에서 그 은행비 갚은 거 빼고 나머지 차액만 손에 쥐어주면 되는 거죠. 이것만이 대형 사고를 원천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도인의 얄팍한 선의를 믿지 말고 은행의 시스템에 내가 직접 개입해서 양동이를 폭파시켜보려라.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고 명확합니다.
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죠.
자, 그럼 반대로 상황을 바꿔서 당신이 누군가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 즉 임차인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계약할 때 뭘 확인해야 합니까?
임차인분들은 두 가지 시스템적인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셔야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그 껍데기 숫자만 보고 막 안심하거나 반대로 지레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채권 최고액은 최악의 가정한 130% 사이즈의 양동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사장님, 은행에서 오늘 날짜로 발급한 실제 채무 잔액 확인서를 좀 떼어다 주십시오. 라고요.
아하, 실제 채무 잔액이요?
네. 1억 3천으로 잔뜩 부풀려진 양동이 안에 현재 진짜 담겨있는 물, 즉 빚이 1억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최근에 돈을 많이 갚아서 천만 원만 달랑 남아있는지 엑스레이를 쫙 찍어봐야죠. 그래야 내 보증금이 들어가도 이 집이 안전한 건지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껍데기만 보지 말고 실제 잔액에 엑스레이를 찍어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사하는 당일, 그 타임라인에 관한 문제죠?
네. 이사 당일은 진짜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짐 다 옮기고 대충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밀어놓고 쉴 때가 아닙니다. 이사 끝나자마자 그 즉시 동주민센터로 튀어가셔야 해요.
튀어가서 뭘 해야 하죠?
전입신고를 딱 하고 당신의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쾅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행정망이 동기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전입신고를 한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켜진다. 여기서 그 아주 소름 돋는 법적 레이스 컨디션, 그러니까 경쟁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세입자인 나의 권리 스위치는 내일 자정 0시에 탁 켜지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아기를 품고 당신이 이삿짐 나르는 바로 그날 오후에 은행에 달려가서 근저당권 대출을 쫙 받아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버그입니다.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잖아요. 그럼 그 효력은 다음 날이 아니라 접수한 그날 즉시 발생합니다.
와!
은행은 오늘 낮에 1순위로 떵떵거리면서 들어오고 당신의 세입자 권리는 한창 뒤인 내일 0시가 되어서야 2순위로 겨우 처지는 거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신은 꼼짝없이 은행 뒤로 밀려나서 피 같은 보증금을 싹 날리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법의 사각지대네요. 그럼 이 버그, 시스템의 틈새를 막으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 실무에서 아주 똑똑한 중개사분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계약서 특약란에 이 문구를 반드시 넣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요.
아, 다음 날까지 은행에 못 가게 계약으로 묻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방어 코드를 짜놓아야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엔 짜장면 냅두기 전에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하고 계약서에 방어 코드를 짜넣어라. 진짜 뼈와 살이 되는 실전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 단순한 빚의 기록표인 줄로만 알았던 근저당권의 무시무시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마법의 양동이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130%라는 숫자에 숨겨진 철저한 리스크 헤지, 모든 걸 빨아들이는 포괄 근저당의 지뢰, 마지막으로 모든 권리순위를 뒤엎어버리는 배당의 폭포수까지.
왜, 다 다뤘네요.
이것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자본경제에서 인간의 욕망과 위험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분산시키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차가운 법적 알고리즘이었죠.
완벽하고 훌륭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기계장치를 다 분해해본 이유는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이드 서두에 명시된 정말 중요한 전제 하나를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원리들은요.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아니면 불운하게도 이미 지뢰를 밟아서 소송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요.
네네.
절대 오늘 방송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원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진짜 법률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현실 세계의 변수라는 건 늘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니까요.
맞습니다. 비판적으로 흡수화돼 실제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전문가와의 크로스체크를 절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을 즐기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웠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지적 상상력을 팍팍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동산이라는 엄청 무겁고 절대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으며 경매로 팔리는데 무려 2년이나 걸리는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자산을 기반으로 설계된 근저당권 시스템을 살펴봤잖아요.
네, 아주 무겁고 느린 시스템이죠.
130%의 여유분을 두고 결산기가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더 폭발적으로 진화해서요. 가치가 0.1초 단위로 미친 듯이 급변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나 글로벌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어지럽네요.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이 당신의 디지털 담보 가치가 설정된 컷오프 아래로 탁 떨어지는 그 즉시 법원 경매 절차 그딴 거 다 무시하고 0.1초 만에 당신의 자산을 시장에 던져서 청산해버린다면요.
그쵸. 코인 시장에선 이미 일어나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토록 치열하게 배운 이 무겁고 느린 근저당권이라는 낡은 양동이는 도대체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130%라는 버퍼가 여전히 필요하긴 할까요?
아, 아니면 그 양동이 자체가 아예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리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의 권리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짜릿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당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완전히 새로운 자본의 흐름 속에서 당신 스스로 직접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탐구가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견고하고 빛나는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의 깊숙한 탐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